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사실 한 사람도 여기는 누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체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몸의 부활과 관련된 진리를 가장 깊이 다룬 챕터입니다. 무려 58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숨을 멈추신 주님께서 동굴 무덤에 안치되시고 3일이 지난 뒤에 다른 차원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오늘 본문인데 왜 사도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이시는데 어떤 때는 사도로 이미 임명되었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믿는 형제 500여 사람이 모여있는 500명이면 작은 무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드러내신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때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25년 정도가 지났다고 대충 추정을 해요. 500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500여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았어요. 그 중에 몇 분은 25년 동안 돌아가셨고 대부분은 살아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굴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형이 육신적으로 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요.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이 표현은 우리 성경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하면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조산한 그런 뜻으로 보통 뉘앙스가 쓰이는데 원문의 뜻은 오히려 예정일을 아주 넘어서서 태어난 아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도들이나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미 보았는데 자기는 너무 그 시간을 놓치고 몇 년이 지난 그때에 주님을 체험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때 당시의 역사를 조금만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딱 열흘 뒤에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터집니다. 교회가 탄생하죠. 복음이 크게 확장됩니다. 이때 동일하게 교회를 없애려는 박해 시도도 거세게 일어나요. 그 가운데 가장 무섭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진출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그의 과거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죽여 없앨 작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애 가운데 침입하듯이 들어옵니다. 안디옥에 진입하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은 내가 이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치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칭호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한 목적을 거역하는 데 생애를 바친 그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던 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지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로 앞부분에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이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 중에서 그냥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도라는 직함 부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허무는 데 헌신했던 자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임명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느끼는 거죠. 자식으로서 또는 뭐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 또는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요? 실패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자신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옳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감정 반응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불적당한, 정말 적임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있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ESV 영어 영역본에는 이 부분을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랬어요. 의문을 직역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이다. 우리 성경은 되었다라는 의미를 become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m이라는 동사는 이다도 되고 become도 되거든요. 저는 ESV 영어 번역했던 것처럼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나이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것 사실이다. It was not I.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고 고생한 주체 주인공은 바울이거든요. 그가 했어요.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수고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생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고한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수고를 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밸런스를 제대로 잡는 것.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타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건 맞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진실이거든요.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작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들이요. 자녀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나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 등교하는 교통수단, 자동차, 엄마, 아빠가 해줍니다. 잠자는 방, 엄마, 아빠의 마련 때문에 있는 것이고 아침 식사, 신발, 닌텐도 게임기, 다니는 학교 이 학교 다니겠다고 의뢰인지한 거 엄마,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추천서만 이제까지 써준 게 한 10분 이상 되는데 그 아이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추천서 요구했어요. 아이들인 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방접종 엄마 저 예방접종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 있나요? 아니요. 그 칼렌더에 체크하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어렌지하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예요. 전부 엄마 아빠가 마련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요? 뒤로 넘어갑니다. 목을 잡고. 여기 이르기까지 자신이 성장한 것, 이 말을 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냐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자녀의 삶을 해부해 보면 부모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직과 방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치과에 데려가서 주사 안 맞겠다고 우는 것까지도 은혜일까? 아이들의 눈에는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은혜이고 그의 건강을 챙기는 사랑이에요. 다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은혜가 들어가도록 섭리해 놓으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호해서 이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낮은 곳을 경험할 때 보이기 시작해요.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 곳곳에 살던 사람들이 열망했던 세 가지 신분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지성, 권세, 가문이었어요.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지식과 지혜로 얻은 명성인 지성,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 권력, 또는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 태어난 것, 그 가문, 그것이 어떤 성공의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파악해 보았더니 신분과 지위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이란 말은 힘을 가진 권력 위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3절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조그만 불법을 저지르고 조그만 반칙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했었든지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그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나왔던 것이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라니. 하나님은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선호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교회 대부분의 신자의 신분적 배경은 배움이 짧고 힘이 없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어디까지 했죠?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메인스트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겸손히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인도하시거나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다른 말로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근데 많은 인생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다가 떠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도와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것이고,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또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런 의미에서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소리 높입니다. 31절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매라. 자랑하고 싶다면 너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로를 인정해다오. 너의 삶에서 어떤 차원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인정하라 이 뜻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잘 아는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 세력 13만 5천 명이 기도원이 이끄는 300명으로 인해서 대패하는 어떤 전쟁 이야기입니다. 연합 세력 13만 5천 명이 기도원의 300 군사로 인해서 굴복되는 어떤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선발된 300명의 특별한 전투 능력을 아니면 지략을 강조시킨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상대 병력이 얼마였다고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에서 준비한, 소집한 병력보다 4.2배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군대 숫자를 지금 4.2대 1에서 확 줄여서 만 명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13만 5천 명에서 만 명은 13.5대 1이 되죠. 그래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면 13만 5천 명 대 300명인데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450대 1이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겼고 그것도 대충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겼어요. 이 전쟁의 결과를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유린했던 그 미디안 족속이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해요. 자, 비결이 어딘가? 이스라엘 군사 300명의 용맹성 또는 그들의 전략, 그것을 부각하고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그 사건을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두 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사기 6장 16절이고 하나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왜 이와 같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세계 여기에 이 주님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가운데 역사했던 그 통일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정통하다시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라고 라는 그런 고개가 결통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너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전쟁이다. 그 상대가 1만이든지 1백만이든지 상관이 없다. 기도는 너는 미디안 군인 한 사람만 상대한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 개인의 능력이나 300 용사의 용맹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내가 가난해지면 질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그 은혜의 통로가 확 커진다고요. 이 사실은 다음 구절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 숫자를 대폭 줄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지금 4.2배로 부족한데 많대요. 너네 이상으로 열세인데 많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쓰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양할까봐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길 강렬히 원하시는 거죠. 아까 고린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호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좋아해요.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실패자들, 루저들이에요. 지질이 못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런 속성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사람을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런 공간이 큰 만큼 저는 큰 겸손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큰 겸손이라는 것은 갈급함의 정도가 큰 사람이에요. 매우 굶주린 사람은, 크게 굶주린 사람은 남의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비슷한 것은 손이 가요. 정말 크게 굶주린 사람은. 한 끼를 안 먹었는데 남의 쓰레기통을 뒤진다? 아니에요. 제대로 굶주린 것이 아니에요. 이틀 굶주려도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뒤질까? 근데 진짜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이것을 헝거, 배고픔이라고 그래요. 사막을 건너면서 목이 마른 사람은 뭐 냉장고에 있는 뭐 페트병에 든 물, 수돗물뿐만 아니라 웅덩이의 고인, 진드기 날파리도 날아다니는 그 지저분한 그 물까지도 입을 데리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thirst, 갈급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급한 공간에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비밀은 제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성장 안 하더라고요.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질 것 가졌기 때문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 스펀지보다 아이들 기저귀 하기스 한번 그 예를 써보죠. 밤새 이 아이가 오줌을 싸가지고 하기스가 가득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물을 흡수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뽀송뽀송한 하기스가 있어요. 물이 흥건한 곳에 그것을 대면 쭉 빨아들여요.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 인맥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바사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나가고 어느 지위도 이루고 이름도 얻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그 갈급함이 큰 만큼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 4장 6절인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세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진실입니다. 큰 겸손은 큰 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갈급해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만큼 한국 기독교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30년간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배가 고팠던 시기에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집의 평수가 커지고 은행 잔고가 늘어가고 자동차 배기량 cc 단위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식으로 세상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 성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싸워요. 세상에게 요구하고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신체 어느 부분에 병이 들어서 크게 아파보거나 고통을 겪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강한 청년들은 건강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는 청년들 거의 없어요.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 사업이 성공해서 순탄하게 진행될 때 물질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데요 뭐. 그러나 자금 이상이 생기고 어떤 사업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슴이 화목하고 속썩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 많이 못 느낍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위기가 오면은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저는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낮아지는 것이. 많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복일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고 당하는 것이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복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지나온 그 시련의 시간들을 스스로 잘 견뎌왔다라고 대견해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어떤 기도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2007년에 다이아나 맥크루라는 흑인 여자 목사님으로부터 그 예언적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고 내가 목사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MP3를 이제 ON을 눌러서 녹음했고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이 제 생애의 어떤 그 데스티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녹음했던 부분을 이제 텍스트로 타이핑해서 적어놓고 가끔씩 봅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 개인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여 같이 나누어 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짧은 이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까지 보존되어 온 원인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삶 전체 가운데 마귀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당신을 보존해온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어떤 실망이나 어떤 시련, 어떤 문제에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견뎌냈습니다. 제가 이겨냈습니다. 제가 인내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을 여러분들에게 잘 아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삽은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아주 도전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보통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지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찬양 지도자 중에서도 악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나를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 참 많은데 주님 내 생에 나머지는 이것 자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 나를 강건하게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들 하나하나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내 인생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엔 비전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내 주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알리고 자랑하고 전파하는데, 그래서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